이거 누군지 아시나요? 다이아나 나이아드라는 어릴 때부터 각종 수영 그 기록을 갈아치웠죠. 수영 선수입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 노년기 64세 때까지 그 쿠바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엄청난 150km, 160km 되는 그 50시간이 넘는 53시간인가 54시간이 넘는 그 상어 때가 정말 많고 해파리 때가 많고 공격이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들이닥치는 그것을 네 번을 실패했어. 35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시도했는데 다섯 번째 결국은 성공을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넷플릭스랑 책에도 있습니다. 책도 나왔고 넷플릭스도 나왔습니다. 다이아나 나이아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저희 집이 그 우스터팍 뉴몰든 서튼 이쪽인데 아침에 윈블던 예배를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 여기까지 그 옥스포드 서커스 예배드리러 자전거 타고 오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또 그 크로이든이 제가 주로 가는데 최근에 그 굉장히 추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크로이든까지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사이에 잠깐 아이들 뭐 한 아이 그 떨어져 있어서 줌으로 예배를 드려주고 집에 서튼에 돌아옵니다. 왕복으로요. 근데 그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당신 주변에서 와 그러니까 힘든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도 힘이 안 들죠. 뭐든지 익숙하면 힘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안장에서 일어나서 안 안고 왕복을 그것도 또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안 힘들더라고.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어난 다음에 그 핸들바에 푸시업을 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음엔 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영 53시간 54시간을 수영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어 때가 엄청나죠. 파도가 엄청납니다. 해파리 때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나이가 적어요? 나이 많습니다. 30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결국은 성공합니다. 책에서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에서 뭐라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하냐면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Never ever late. 절대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Never ever play alone. 왜냐하면 그 팀이 있었어요. 그죠? 팀이 방향과 파도에 이러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피해야 될지 응원해주고 또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찾아주고. 그래서 never give up, never ever give up, never ever too late, never ever play alone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친 파도 영적으로 정말 상어, 해파리 같은 끊임없이 파도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정말 오랜 시간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나옵니다. 35년 동안 시도했던 이 다이아나랑 비슷한 기간인 것 같아요. 30 더 길죠. 38년 동안 고통을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병을 낫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가려고 하지만 너무 중증이라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거기를 갈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자만 나음을 입기 때문에 한 사람만 나음을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만 한 사람만 낫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마 포기라는 단어도 럭셔리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요즘은 이전에는 처음 결혼을 시작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막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힘이 세고 막 뭐라고 해서 이겼는데 지금 아이들이 더 힘이 세요. 제가 막 자전거를 타도 아이들이 키가 더 크고 근육이 더 많습니다. 제가 5시간, 6시간 타도 우리 아이들이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화를 낼 수도 없다. 화내는 것도 나에겐 럭셔리야. 특히 저희 아내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저도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죄인인데. 화가 나오면 아, 이 화 나는 것도 나에게는 그 럭셔리하다. 감사합니다, 아내님. 이러면서 요즘은 좀 잘 넘기는 것 같습니다. 야, 그 병자가 정말 엄청난 그런 포기할 수, 그런 포기라는 단어도 럭셔리한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나요?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 기적, 이적, 이적, 기사, 같은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다던가 죽은 자를 살린다던가 그죠? 그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게 한다던가 그럼 표적은 뭐죠?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인 오브 지저스라고 그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사인이죠. 이 모든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오브 지저스라고 그러죠. 성경에 정말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7개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나요? 첫 번째 이적부터 표적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걸 그 십자가상에서 땀이 피가 변하는 그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 예표는 오늘 기적은 세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째 기적까지 전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고침을 받은 얘기도 하고 있겠지만 전부 이것은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Sign of Jesus입니다. 저 요한복음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처음부터 두두둥하면서 뭐 쉴 새 없이 가감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매 장 넘길 때마다 뭐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 장까지 흥미진진하게 이적과 기사가 나오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라면 이 세상에서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바로 전장 20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똑같은 맥락의 말이 나오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한글 번역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록을 정말 여기 성경에 담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 나왔을 거라고 분명히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이 모든 기적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능력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가리키려고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어떤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concerning about himself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제자들이 못 깨다 들으니까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깨다 들으니까 막 모세부터 뭐 다윗 뭐 뭐 여러 가지 인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그 제자에게 밝히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질병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그 엄청난 질병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난이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난이 끝난 것 같은데 고침을 받았죠. 나음을 받았는데 어라? 주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도 종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주변의 시선이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나 감사하게 세 번째 단락, 예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엄청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은혜스러운 감격의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끝없는 질병, 끝없는 고난입니다. 1절부터 9절. 특별히 우리 6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뭐죠? 그 물고기 두 마리 하여튼 기적을 베푸실 때 뚱딴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38년 동안 원했는데요. 그죠?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그냥 이 사람도 뚱딴지 같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될 거를 다른 사람을 핑계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들어줘서 내가 거기를 못 갔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죠. 그죠? 다른 사람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나요? 베이비 때 생후 18개월 때인가요? 심한 열병을 얻어서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그녀가 고백하기를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건 너무 괴롭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 보기는 봐도 남들이 먼저 이렇게 38년 동안 고침을 받는 것을 보는 희망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자, 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의 원리는 무엇이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나음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누가 나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기억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베데스다 나음의 원리는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내놓으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서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안 내놓으면 어떡해요? 못 갖고 가죠. 여러분 수요 기도, 이 구약의 원리예요. 다른 종교의 원리입니다. 특히 이것을 잘하는 데가 무슬림이에요. 그죠?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은혜를 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그쪽 개념에서.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이 개념에 따라서 베데스다 나음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일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안 나오면 은혜를 안 받는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똑똑하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수요일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와야죠. 더 기도해야 되죠. 그죠?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베데스다 나음의 원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면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테크닉.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누가 한번 사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테크닉이 제일 좋아요. 제일 빨리 읽어줬어. 이분이 만약에 구약에 있었다면 나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랑. 근데 같은 연도는 안 되겠죠, 뭐. 1년에 거쳐서. 대단합니다. 기억할게요. 자, 영어로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테크닉이 좋으면, 제가 설교할 때 테크닉이 좋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고, 제가 테크닉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영어, 또 다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죠?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메소드라고 돼요. 그래서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리주의자, 우리는 테크닉이 좋은 자들, 우리는 기도 많이 해. 우리는, 아, 제가 감리교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메소디스트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 그렇게 해야 돼. 그분들 저보다 굉장히 저 엄청나게 좋은, 웨슬리가 지금 제 옆 동네에 살면 저 대신 모셔서 설교하게끔 할 거예요.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과응보 개념이에요. 인과응보 개념. 노페인 노게인이에요. 예,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자유 경쟁, 무한 도전, 그 경쟁 시대의 시장 원리예요.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는다.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제가 테크닉 좋다 그러니까 또 아무나 안 읽어주시는 것 같은데. 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 이때 있었으면 이분도 어떤 병이든 나으셨을 것 같아요. 아멘. 저 우리 모두는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거는 흥미로운 숫자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38광땡 고스톱 칠 때 아주 좋은 숫자죠. 아주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나중에 편집해 주셨으면 편집하면 좋은데 저 고스톱 못 칩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고스톱 못 치는데 38광땡 아주 최고 좋은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38 아주 안 좋은 숫자예요. 오늘 병자 38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고생한 정확하게 정탐한 시간 빼고 그 광야에서 고생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38년입니다. 이 38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헛된 고생, 정말 무능력, 고난, 시험 이것을 의미하죠. 연못은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를 얘기합니다. 보혈을 가리키죠. 그 고생의 38년의 고생의 마지막 끝을 엔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가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개념인 것 같지만 테크닉 개념 원리 같지만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 그 사역자분들은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걸 테크닉으로, 매니플레이션으로, 메소드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죠. 38년 된 가장 낮은 큰 고통을 겪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먼저 다가옵니다. 병자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게 가장 낮은 그 병자들 무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8절 예수님께서 길게 대화하는 그러한 굿 커뮤니케이터,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좋은 상담가로 오시지 않고 엉뚱하게 막 질문하시고 짧게 예,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걷기도 드라마틱한데 뭐라고 그래요? Get up! 너 침대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냥 걸어가도 엄청난데, 그죠? 오늘날 말씀만 하셨으면, 오늘날 계셨으면 저한테 데이빗, 이렇게 get up, 사이클 타고 너 저기 가라 그러면 그러셨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38년 된 가장 낮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get up은 뭐죠? get up은 그 상황 가운데 끝을 내고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치유와 희망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있다라는, 그분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분의 은혜에 있다라는, 그죠? 우리의 메소드나 우리의 테크닉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테크닉을 배우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는 그 다음이죠.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 다음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슬림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무료로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손가락 하나 깜짝할 수 없어도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병자가 한 일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전반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한 일이요? 바울이 한 일이요? 베드로가 한 일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그 다윗처럼 뭐죠? 살인을 하고 그 여자를 범하고 막 이러면 제가 강단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막 달려들어서 저를 끌어낼 거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처럼 입이 거칠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거칠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는 친구들한테도 그 사이에서도 거칠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어우 제 성태 그 앞에다가 쓰레기통 좀 갖다 줘라 너무 듣기 힘들다. 아니 노는 애들도 그렇게 말했어. 어쨌든 베드로가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해 연속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안 끌어내겠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끌어내시고 저를 이렇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테크닉의 원리가 적용하는 게 아닌 은혜의 원리가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장 낮은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더 찬송하고 더더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21살 때 영접했는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다음 나이에 등 뒤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꾸 미는 거예요. 그래서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자꾸 뒤에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 제가 원래 신비하게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평생에 그 너무너무 복음주의 학교를 다녀서 지금은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지금은 신비주의는 아닌데 그때는 성경 하나도 안 읽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뒤에서 뜨거운 손으로 너무 밀고 일으켜 당기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성태야 일어나라. 자기 이름 넣어서 성태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리
내 너를 도리.
아멘.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 험난한 질병이 계속, 여러분 제가 이거 뭐죠, 뽀로지 한국 가서 뗐는데 그 자리와 그 주변의 자리 계속 나타나요. 아니, 다른 것도 그렇죠. 감기, 코로나 안 걸립니까? 고난, 비슷한 고난, 새로운 유형의 고난, 변종되는 고난 안 나타나나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도와주진 않고는 도저히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음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짧은데, 노래까지 제가 원래 찬양을 안 하는데 설교 중간에 찬양까지 그 전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아, 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그 은혜, 제 테크닉이 부족해도, 시간을 잘 지키는 테크닉이 부족해도 여러분 은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끝없는 박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달갑지 않는, 그것도 믿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입니다. 10절부터 18절이죠. 자, 문제를 해결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핍박과 연속되는 고난의 선상에 있습니다. 자, 병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며 죽일 만한 기세로 위협을 하죠. 안식일 날 왜 고치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는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인 줄 알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은혜가 그리고 믿음이, 예수 복음이 더 중요한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테크닉이 더 중요했던 거죠. 율법이 지키는 게, 행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 동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것도 영어가 안 되는데, 근데 던던할드 교회, 리차드 코킨 목사님 그 유명하죠 한국에도 요즘. 근데 거기에서 최고의 여성 사역자라고 하는 분이 조인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 청년부 담당하는 사역자도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애들을 그 서튼 호프 처치에 다녔는데 다니지 말게 하고 제가 다니는 데를 강권을 했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갔죠. 적응하기 힘듭니다. 다시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내가 내 하나님 뜻이 아닌,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이 성취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기도 없이 선한 일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잘못에도 그 아이들의 신앙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같이 드리자 그러면 줌으로도 드리고, 저희 집에 오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 같이 교회 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 단락 우리 보겠습니다. 끝없는 은혜가 19절, 25절 나옵니다. 주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원천이 되십니다. 병이나 뭐 우리의 모든 문제들, 펀더멘탈 이슈들, 펀더멘탈 근본 문제들,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모든 질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이 뭐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제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새가 찬양을 했습니다. 탁자가 찬양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 제가 말씀 나눌 때 탁자 막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거 했을 때 탁자랑 대화를 나눴어요. 새랑 대화를 나눴고 눈과 대화, 겨울이었는데 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순경 경찰 아저씨들이 너무 천사처럼 보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 경찰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정신병원에 이게 저긴데 어쨌든 그 너무 그 뭐죠? 제가 두목이었는데 두 갱단에 뭐 그 총은 안 갖고 다녔지만 갑자기 전도하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양 정신병원과 경희대 정신병원에 갔는데 거기 하여튼 제 병명이 뭐였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이거 2탄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예. 멀리하지 마세요.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23절, 24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자,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 나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부산물이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뭐 고침을 받는 건데 저는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감기 걸리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굴을 새벽 2시에 손님 접대하다 한국에 오신 분 손님 접대하다가 그냥 잤어야 되는데 굴을 까다가 먹는다고 해서 손을 좀 찔렸는데 어쨌든 그 제가 또 왜 굴 얘기를 하죠?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생략하기로 할게요. 여러 가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 구원이 큰 목적이에요. 우리 영원히 살 건데 뭐 여기 좀 아프면 어때요? 저는 주님 왜 다른 많은 사람 틴켈러는 돌아가게 하시고 암으로 왜 저 죄인 중 괴수는 아직까지 살아 있나요? 아, 좋은 분들은 많이 데려가시고 막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 고통 없이 빨리 가고는 싶은데 어쨌든 자 마지막 예화로 마가복음 1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놓고 경고했다라고 나와요. 워닝했다라고 나와요. 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 목사에게만 가서 그것을 컨펌 받고 확인 받고 가라라고 했는데 역시 저와 같이 죄인 중 괴수였나 봐요.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을 어기죠. 그때 그 이후로 마가복음 1장 그때 그 이후로 그 전에 예수님은 타운을 자유롭게 다녔죠. 그 문둥병자는 타운 절대 못 다녔습니다. 외곽에만 다녔어요. 밤에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시내를 마음껏 활보하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 타운에 드러내고 다니지 못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완전히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걸 영어로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영어 못하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테크닉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수합이죠. 수합. 수합이 뭐예요? 바꾸는 거잖아요, 자리를. 물건 수합했다 그러면 물건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와 우리의 죄악된 자리,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수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죠. 우리가 그냥 테크닉을 발휘해서 메소돌로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타운에 마음껏 다니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아무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무슬림보다 다른 종교인보다 더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하는 겁니다. 자, 이거 슬라이드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이요? 아, 무슨 배죠? 1997년 영국에 빌리 디콘이라는 헬리콥터 구조대원이 있는데 그린 릴리라는 배 한번 보여주세요. 파도가 너무 심해서 구조배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로 그 빌리가 직접 내려가서 한 명 한 명 밧줄로 헬리콥터에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한 명 해서 10명을 살렸죠. 마지막 10명을 올려보내는 순간 교신이 끊기고 파도가 덮쳐서 배가 가라앉고 며칠 있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제가 빌리라면 구조된 10명이 매일 저를 찬양하게 할 거예요. 매일 저를 찬양할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 저를 찬양하게 할 겁니다. 아, 막 우리 아파트 어때? 뭐, 아, 자동차. 아, 진짜 내가 왜 쟤를 구해줬지?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 뭐 주님을 위해서 좀 참고 뭐 나으면 좋겠, 나와서 더 확실하게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정말 고난의 파도 때문에 이게 돛단배가 돼서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